알아두면 힘이 되는 부동산 이슈 쉽게 풀어드립니다. 민생부동산,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집값 동향부터 짚어봐 주시죠.
네, 3월 4주차 한국 부동산원 통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지난주에 하락폭이 좀 0.03%포인트 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2, 3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번 주는 하락폭이 0.01%포인트 살짝 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집값이 막 올라가고 막 굉장히 좀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 나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합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0.03에서 -0.04%고요. 수도권은 -0.02에서 -0.03% 약 보합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176개 지역 조사하고 있는데요. 상승 지역은 지난주 42개에서 이번 주는 45개로 3개가 늘어났고요.
예.
하락 지역은 123개에서 120개로 3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뜨거운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약보합세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내용 짚어보죠. 부동산 PF 부실 관련해서 소장님 4월 위기설이
네네.
팽배합니다.
네네,
4월
맞습니다.
위기설 근거가 뭡니까?
네, 여기저기 뭐 뉴스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4월 위기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뭐 근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우리
예.
이제 건설 회사들 뭐 시행사, 시공사 포함해서 건설업계에서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분양 사업을 하게 되면
예.
자기 자본으로 이제 사업을 하진 않죠.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제 담보 대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런 건설 사업, 분양 사업은 이제 프로젝트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작년 12월 말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135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낌도 잘 안 오는데요.
느낌 잘 안 와요. 너무 커서.
얼마나 큰 돈인지.
예.
9월이 134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조 6천억이 더 증가를 했고요.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예.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이제 연체가 되는데 연체 이자율이 2.7%로 9월이 2.4%니까 0.3%포인트 더 늘어났죠. 그런데 또 4월이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전까지는 정부가 좀 억누르고 있다가 총선이 지나면 결국에는 위기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맞물려지면서 지금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실체가 없다. 4월 위기 가능성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네.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대책을 발표했던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뭐 정부나 한국은행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대책은 나왔습니다.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사실은 건설업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분양도 잘 안 되고요. 미분양은 늘어나고 PF대출 금리는 올라가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왔는데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다.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또 분양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가는 올리지는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으니까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공공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 발주를 내면 민간 건설사들이 그 돈을 받고 정부가 주는 돈을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 내가 그 돈 받고는 못하겠다. 공공공사 안 할래. 우리 적자야. 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서 물가 상승분만큼은 좀 현실화해 줄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 올려준 것 같아. 라고 해서 공사 가격을 좀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민간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신속 조정을 해주고 뭐 전문가들 파견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또 대형 공사들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대형 공사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뭐 민관 합동 PF를 구성하고 지원해 주겠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민간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겠다는 건데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죠. 또 부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LH나 공공자금이 들어간 리츠에서 PF 부실 우려 사업장을 인수를 하거나 지방 미분양을 매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이 미분양을 좀 사주면 뭐 크게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숨 넘어가는 건설사들,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을 위해서 PF 보증 요건 완화해서 한도를 늘려주고 아파트가 아닌 비주택 PF 보증도 신설해서 아파트가 아닌 비주택들도 이제 좀 더 숨통을 틔워주겠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규제 개선해가지고요. 뭐 3기 신도시 뭐 계속 조기 공급 물량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니까 내용은 많습니다.
내용
수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책으로 4월 2기설 정말 잠재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잠재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4월에 뭐 위기가 뻥 터진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네.
우리 작년 기억나십니까? 작년 4월에도 위기설이 있었고요. 작년 9월에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에 또 위기설이 나오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너무 좀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없다,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정부 당국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융권에서도 이제 충당금을 높이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하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또 완전히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미분양 대책인데 LH나 리츠가 뭐 미분양을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아야 2,000호 정도 매입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6만 4,000호거든요.
예.
2,000호 매입을 해서 사실은 좀 역부족일 것 같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2,000호 매입을 했는데 3,000호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1,000호가 더 늘어나는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지방 미분양 소진을 위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도세 면제라든지 보다 공격적인 지방 미분양 소진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청약홈이 3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이제 공고 내용을 보는데 거기에
네.
자격 요건, 분양가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네.
글자도 굉장히 많고요.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맞아요.
눈이 너무 아팠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보니까 첫 장에 이제 요약이 좀 들어갑니다. 전매 제한 몇 년, 뭐 재당첨 제한 몇 년. 보기 쉽게 첫 장에 선물이가 들어가니까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마음에 들고요.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 혼인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혼인신고 안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정부가 좀 귀를 기울여 준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청약 당첨이 됐거나 주택을 가지게 되면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청약하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제는 혼인 전에 주택 소유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배제를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혼인신고를 하셔도 이런 불이익은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복 청약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중복 청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청약도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요. 중복 청약은 이제 동시에 청약을 하는 걸 말하는데
네.
중요한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청약일이 같은 날은 상관이 없는데
네.
당첨자 발표일이 예를 들어서 A아파트, B아파트가 있는데
네.
청약 날짜는 오늘 내일 달랐는데 당첨자
예.
발표일이 4월 5일 둘 다 동일하다면
예.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청약하게 되면 둘 다 부적격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부부가 동시 청약하는 거는 하나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더라도 부부가 동시 청약하면 한 명은 이제 부적격이고요. 한 명은 당첨을 인정해 주는데
예.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
부부 중에 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준은 뭐냐면 먼저 청약하신 분입니다. 선착순. 빨리 청약하신 분이 둘 다 이제 중복 청약이 되면 빨리 청약한 사람은 살아남고 늦게 청약한 사람은 부적격이 되는 거고요.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동시에 청약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이가 좋다면 표현이 참 재밌네요. 그나저나 소장님,
네. 이게
부부가 만약에 대기업을 다니는 경우에 그래서
네네.
뭐 소득 기준 때문에 특별 공급 청약을 못해서 속상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관련해서 뭐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도시 이제 부부 합산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였습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굴지의 대기업 부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 합산하면 1억 2천이 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200%,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어지간한 신혼부부들은 아마 자격 그 소득 요건에는 해당 이 그 부적격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적용이 되는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통장 가입 기간으로 이제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84점 만점인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배우자 점수를 3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배우자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는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7점인데 배우자 점수가 6점이면 3점을 가지고 와서 10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뭐 워낙 심각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네네.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고요.
그렇죠. 신생아 특별 네. 공급이 이번에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는데
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이런 특별 공급이 있었는데 이제
예.
신생아가 하나 새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뉴혼 같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의 35%, 최대 35% 물량을 신생아한테 배정을 해주게 되고요.
네.
민간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신혼부부 물량의 20%를 공급을 해주는데
예.
신생아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청약 불이익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혼인신고 미루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네.
근데 뭐 또 일각에서는 청약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네네. 급등 또 분양가가 올라가서 살 수가
그렇죠.
없다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뭐 이번에 개편된 내용을 보면 일단 혼인신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예.
최근에 문제를 보면 아니 중복 청약을 허용해주고 다 해주면 뭐하냐고 공사비가 급등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분양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서울 기준에서 평균 분양가가 11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전용
예.
8사 평균이 11억 2천이고요. 문제는 지방도 5억 4천만 원이 평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건축비가 급등해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광역시도 아니고 중소도시도 전용 8사가 5억 원 이하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비는 저렴한데 공사비는 서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이 공사비 급등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려도 사실 지방에서 5억은 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억, 4억이었는데 5억이면 서울 5억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점도 물론 뭐 건설사들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를 현실화는 해줘야 되겠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분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또 정부는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좀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